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풍성한 생명 1, 2, 3, 4, 5, 7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합니다. 풍성한 생명.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풍성한 생명. 잘 살자는 얘기지요. 풍성하게 살만 나게 살자는 얘기지요. 근데 풍성한 생명이란 뭐고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리즈죠. 풍성한 생명. 예, 요한복음은 그 초점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뭐 책, 요한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하면 이 책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적을 거다. 근데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선별하고 엄선해서 일곱 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5천명 먹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표적들이 엄선되어서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 자체를 보고 야 놀랍다 이렇게 놀라라는 게 아니라 표적 가운데 그 표적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셨다면 예수님 포도주 먹고 그냥 즐거워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서 주신 거니까 포도주 먹고 뭐 즐거워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을 주신 분이라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포도주를 함께 나눌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다.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을 쓰시는 거, 기록한 거예요. 오병이어 하나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 풍성히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매일 먹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 되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한 기둥이 표적이라면 또 한 기둥은 예수님의 I am,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고 정하신 바로 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말로 가르쳐 주시는 I am, 우리 달력에, 올해 달력에 모든 달마다 I am, 예수님의 I am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둥이에요. 표적과 영광.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표적과 영광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정교하게 무척 고민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30도 되기 전에 20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60년, 7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고 아주 은혜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영광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음에 소원한 것이고, 의의를 위해서 모든 구성과 조직과 에피소드와 글자 한자까지 정성을 기울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소망이라면,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요한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글자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 글자 한 획이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요한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이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기쁜 소망의 그런 정진이, 그런 거룩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생,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딱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영벌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란 것은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은 영원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치고 보면 영생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여기냐 저기냐 육신이냐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냐가 아니라 영생의 핵심은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살려준 거냐라는 것이라면 그 영생은 죽어서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육신을 입고 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없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 영생을 뭐 기간이 오래된다든지 하늘에서 사는 거라든지 시간과 장소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우리 자식을 알듯이 친구를 아는 사람이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 동행하는 것, 그 은혜를 받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 표적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기다리다가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알았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고생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어떻습니까? 뭐 쉽게 대답이 안 나오시죠? 성경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예수 믿고 대박난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원해요. 대박납니다. 행복해요.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살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 복받고 풍성하게 사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만나 사는 영생의 풍성함은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예와 부를 얻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풍성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길어야 80년, 진짜 오래 살아야 100살까지 살아갈 그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 시간 동안에 누리는 복 주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란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의 이 소망으로 원하는 행복함과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다, 부하다, 귀하다, 좋다 하는 그 풍성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누리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약간 고난스러워도 소망이 넘쳐요. 아파도 건강합니다. 죽어도 살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얼굴 빛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 영생의 양식 되신 분이 예수님이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영생의 삶의 지혜가 되는 빛이 예수님이라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복이 있지, 나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 데려다 주세요라고 택시 운전사 삼아서는 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못 사니까, 우리가 지혜 없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살맛나게 삽시다. 풍성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자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모든 말씀,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시리즈예요. 예수님은 양식이라면 우리는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따르겠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부활절 전까지, 고난주간 전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탄생입니다. 1. 풍성한 생명 1. 탄생. 생명의 시작은 탄생이잖아요. 그죠?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나서 세상의 육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로부터 온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가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생명은 태어나야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유로 흔히 말하기로 내가 거듭난 것 같다, 새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뭔가 큰 일을 겪고 나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그것들은 비유지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은 비유가 아니라 신비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세상의 것들로 그냥 도움을 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신 신비한 능력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의 자식이었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기로, 새 사람 되기로 결심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된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누가 자기 어린애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낳고 보니까 그 부모, 그 시간, 그 생일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나는 그 하늘의 생명, 영생, 거듭남도 그런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생명은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나는 것은 본질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우리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태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낳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입양이라고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었다. 물론 이것도 비유긴 비유지요.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 태어나게 하신 이 생명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세상 것으로 비유하면은 왕이 이 그지 새끼를, 그지 자식을 왕자로 입양해서 이제는 그 신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 그지처럼 보여도, 아직 그지의 습성을 갖고 있어도 누가 뭐래도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의 신분은 왕자인 것처럼, 왕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참 새 사람 되려고,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나님 백성 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생에 들 수 있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자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생명은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탄생인데, 이 탄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는가, 거듭난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거듭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과천선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바꿔먹은 것도 아니고 뭐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새 삶을 살아야지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우리가 태어난 아기가 나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났지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일을 아는 거는 부모가 얘기해 줬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보니까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거듭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를 체험으로 야, 거듭난 것 같다. 야, 오늘부터 뭔가 하나님 자녀 된 것 같다. 이렇게 체험으로 똑똑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울고 숨쉬고 밥 먹잖아요. 자라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의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기가 젖을 못 먹으면 빽빽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그전같이 살아서는 견딜 수가 없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생명을 간구하는 배고픔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난 자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가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봐서 그 움직임으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자기가 이 거듭났는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임집사님이 거듭났는지 안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의 표징은 그 움직임과 마음의 소망과 생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거듭난 자의 표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거듭난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게 내가 예수 복음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런 것 같다,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평가해서 과연 그런 것 같다 하고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협상이지요. 믿음이 아니라 선택이지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란 건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가 살 길인 것을,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달리고 내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그 속죄 제사가 드려져서 십자가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죄인으로 벌 주지 아니하고 영벌로 드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의 의로움을 보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뭘 믿는 거냐면 십자가를 믿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너는 죽었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고 싶은데, 우리는 의롭고 싶은데, 벌받기 싫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지옥 가기 싫은데, 너는 죄인이라 지옥 갈 거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은혜로밖에는 못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징벌이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내 심판을 다 받은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실은 내 죄인 것을, 십자가 없이는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진짜로 무책임하게 그래 보지 이게 아니라면, 진짜로 자기 인생을 존중하고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을 갈구하고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컨빅트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치셔서 통회하는 심령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눈을 여셔서 십자가에 내 죄가 달린 것을 보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라.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예수께서 알려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없이는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좋을 것 같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요 엄청난 말입니다.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따라가고 그 빛 가운데로 나가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그 빛은 복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렸지요. 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는데, 빛이 비친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친다고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친다고 올바른 안전한 길을, 위험하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의 비추임을 받고 더러운 것, 죄악을 피해서 버리고 빛을 따라가야 그 빛이 증거가, 능력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한 밤에 깜깜한 데 있는데 무서워요. 옆에 막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당장 나를 잡아먹을 귀신이 있는 것 같고, 위험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뭐 더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밤에 혼자 있어요. 스위치만 켜면 불이 환해집니다. 그 불 켜고 싶을까요? 켜야 되겠죠. 켜야지 알고 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켜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드러날까 봐. 그냥 차라리 어둠 가운데 이렇게 그냥 있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불을 켜고 빛에 드러난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보고 버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씻기를 원하는,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똑바로 좀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후레쉬 같은 걸로, 촛불 같은 걸로 겨우 비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냥 확 비쳤는데 여기에 두려워서 죄가 드러날까 봐, 죄인이라고 하니까, 심판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었는데, 그 밑으로 나가게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비추심을 우리가 늘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체험들이 늘 있기를 원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성령께서는 옛기놈, 더러운 놈, 죄인 이렇게 정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하심이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을 슬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의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의롭다 하신 능력이 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보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열린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십자가 외에는 나의 어떤 의로움도 자랑도 없고 십자가 그늘에 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단이 정죄하지 못할, 세상이 손가락질하지 못할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이라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온전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은 것을 믿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받은 심판이 내 심판인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을, 이제는 거듭납심으로 두 번째 죽음 당하는 심판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나잖아요. 다 죽습니다. 육신으로 다 태어 한 번 다 태어나잖아요. 뭐 한 번 죽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만 진리예요.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남 얘기하잖아요. 거듭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오늘 거듭남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 새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에 연합해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죄와 사망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 아담 얘기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죄와 세상이 세상에 인생에 들어와서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은 가르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예수 없는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진 거거든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호적등본이에요. 호적등본에 이름이 있으면 그 집안 사람이잖아요. 호적등본에 이름이 있으면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영벌을 면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가르쳐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태어나야 기록될 것 아니겠어요? 탄생해야 이름을 적잖아요. 낳지도 않은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호적에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출생신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낳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 순간에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밖에 할 수가 없지요. 아까 신학자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양자되는 것이라고 입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사건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생, regeneration 영어로는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걸 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이 죽어서 죄를 모르고 의도 간구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이 정도 살면 죄인이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날 당황하게 되는데 놀라게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듭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양되는 신분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 죽었던 심령을 살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죄를 회개하도록 의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의 중생의 역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옛날이 더 편해요.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3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30될 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사는 것 새로 태어난 생명처럼 어색합니다. 미숙해요. 안 쓰던 근육처럼 불편하고 아파요. 근육 맨날 쓰던 근육 있잖아요. 여러분 뒤로 한번 오래 걸어보세요. 다리 아프고 띵띵 붓습니다.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예수 말씀 듣고 예수로 양식 삼고 예수로 힘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차라리 옛날대로 사는 게 편안해요. 옛날대로의 의로움이 더 자신 있습니다. 옛날대로 착하게 사는 게 더 확실해 보여요. 옛날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길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대로 사는 삶의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만 만족하게 하는 행복, 의에 굶주린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면 교회와 서로 형제가 도와서 그 길에 서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선택해서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본이 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기로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고개를 숙이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서 자라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예수 믿어 거듭났으면 예수 믿어 살아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십자가 은혜 받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옛 생명의 풍성한 거 행복과 부귀와 영화는 썩어질 것으로 인정했어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 안에서 풍성히 살고자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안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거듭난 게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전한 말로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 나도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 없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근데 오늘 영생의 소식을 알려주시니 그 예수 나도 구주로 믿어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죄인 된 것이 밝히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 그늘에서 의롭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여 살려주시옵소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의롭겠다고 하였는데, 선을 베풀겠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두렵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온전한 의로움의 길이 열렸으니 다른 길 원하지 않고 예수 믿어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예수를 이미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출발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왜 십자가냐? 안 쓰던 길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불편하고 미숙해요. 근데 예수가 먼저 걸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질 때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손대고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과 죄와 두려움의 멍에는 벗겨졌습니다. 아직도 지고 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내가 의로우려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짐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짐을 다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이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 나에게서 배우고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만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만 살기 원하고 명령 따라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의를 삼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형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기 원합니다.